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 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나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종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과 또 의사 선생님과 엔지니어 이렇게 세 명이 어느 한 날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골프를 치는데 앞서 치는 팀이 이렇게 잘 나가질 않는 겁니다. 너무 느려서 나가질 않으니까 참다가 못해서 이 엔지니어가 캐디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앞에 있는 까먹었잖아요. 캐디에게 불평을 하기를 앞에 있는 팀은 왜 이렇게 안 나갑니까? 15분이 되도록 계속 저 자리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캐디가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실명한 소방대원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클럽하우스에 불이 났을 때 와서 진화작업을 하다가 실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클럽의 평생 회원이고 아무 때나 와서 쳐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알고 참고 기다리면서 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가서는 저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를 올려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옆에 있던 의사 선생님은 내가 아는 안과 의사에게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지니어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밤에 와서 안 치고 낮에 와서 치는 거요? 그렇죠. 일리가 있죠. 눈이 먼 사람에게는 밤이나 낮이나 사실 구별이 없습니다. 눈을 뜬 사람에게 있어서나 이 밤과 낮은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눈이 뜬 자가 있고 또 감긴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내용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난 시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씨름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심지어는 1부 예배가 끝나고 이 3부 예배가 있기까지 또 주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1부 예배와 3부 예배가 내용상 설교의 내용이 좀 이렇게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이 쉽지 않은 것이 이 본문 안에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다든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어떤 구조나 내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부딪힘이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긍정하고 들어올 수 있는 말씀인 반면에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은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와닿지 않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와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와닿는 말씀으로 이렇게 좀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이 상당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저에게는 그런 재주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는 그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내용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고백하는 내용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신 분이고 나는 이 땅에서 난 자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고 들으신 분이지만 나는 이 땅에서 피조물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를 그저 비하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정도의 의미보다 그 안에 깊은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에 있는 내용의 어떤 절정의 메시지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나는 죄송합니다. 그런 진리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31절을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래서 여기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보다 높으신 분이며 만물의 이치와 만물의 어떤 그 이해보다 높이 계신 분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만물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분임을 이야기를 하죠. 땅에서 난 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그를 비롯해서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극명한 대조와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신 분으로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증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그 증언을 받는 이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 받는 모든 이는 다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여서 땅에 있는 것들만을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논리적으로나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33절로 가보시면 바로 이어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이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는 위로부터 오신 이가 아무리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도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해놓고 33절에서는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납득이 될 만한 이해나 설명이 없습니다. 32절과 33절이 어떤 면에서는 모순이 된 것 같고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는 좀 단절된 느낌이 들고 뭔가 많은 것이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32절과 33절 그 사이에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큰 구렁이 존재하는 거죠. 큰 절벽이 있고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본문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도 나타나고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장에서 3장 속에서도 1장에서 3장 있는 그 내용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3절 한번 보실까요? 3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증거이죠. 위로부터 오신 이의 증거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증거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니고데모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바로 다음 구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 거듭남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11절, 12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하늘에 본 것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듣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 분명한 커다란 갭이 있는 것을 느끼죠. 요한복음 1장으로 가셔서 9절에서 11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주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백성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장림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비추어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을 척 이해하고 바라보고 납득하고 그를 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가보면 영접하는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둘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답은 그 다음 구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듭남에 대하여서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성경의 답은 우리의 이해와 납득을 돕는 구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실제적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미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에 있는 것들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이미 증거를 받은 자로서 그 큰 구렁과 절벽과 큰 강을 넘어서 이미 다른 자리에 와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 되었고 우리는 장님에서 눈을 뜬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3장 33절에 이야기한 대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듣고 납득하고 아 그렇구나 이해할 만하게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기적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라는 그 대답밖에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밖에 말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뭔가 알아서 깨달아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밀한 지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추었던 지혜인데 그것은 이 세상의 관원이나 통치자들이 알 수 없는 지혜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답을 줍니다. 그러나 이 답도 커다란 그 큰 강과 그 갭과 그 절벽을 넘어온 자들의 한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객관적으로 인간 모두에게 이해될 만한 답은 아니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하는 내용들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십니까?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목사님이 여러 차례 설명한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사실에 대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부딪힘이 없이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여러분 마음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어려운 숙제요, 수수께끼요, 풀리지 않은 문제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졸고 계시느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조차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이 기독교와 세상 사이에 놓여있는 정말 엄청난 간격이요 절벽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위로부터 오신 이가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증거를 받지 못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증거를 받는 이는 이미 거듭난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눈을 뜬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받지 못한 자는 여전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가진 이해와 납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얼마 전에는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무신론자들의 모임,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만든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그 모든 내용들은 다 기독교와 성경의 모순과 오류들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해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다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하여서 땅에 있는 것들을 말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상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시인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종종 혼돈을 주는 일에 대하여서 일종의 어떤 기독교 변증학적인 어떤 면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과학을 생각할 때 이 기독교와 과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와 과학은 서로 대치되는 것입니까? 서로 반대되는 것이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일까요? 기독교가 과학을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학은 참으로 참 대단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상상으로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과학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현실화되는 아주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학이라는 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과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과학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이 과학이 기독교의 진리와 내용들의 문제를 다룰 수 있고 그 오류를 밝혀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과학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과학입니다. 과학이 하늘에 속한 것과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밝히거나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점이죠. 과학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학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과학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가 그전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과학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원래 있었던 원리와 법칙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 외에는 과학이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과학이 새롭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과학은 결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때는 서기 2154년 지구의 과학자들이 한데 모여서 토의를 했습니다. 이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더 이상 신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과학자 대표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신이시여, 우리 과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토의를 했습니다. 이제 인간은 인간이 스스로 인간을 복제할 수 있고 생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인간 사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우리 제안을 하나 하자. 우리 인간을 만드는 시합을 한번 해보자. 네, 좋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 아담을 지을 때처럼 그때처럼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과학자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흙덩이를 이렇게 들자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봐, 내 흙으로 하지 말고 네 흙으로 해. 이 과학이 가지는 한계를 이 세상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전부터 있었던 것,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 외에는 과학이 하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진리를 밝혀낼 수 없습니다. 종종 뭐 우주 생성 그 기원이라든가 또는 뭐 진화론 또 뭐 빅뱅 이론 뭐 이런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와 이 지구가 스스로 자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아주 하등 생물에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고등 생물로 이렇게 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뭐 대학교 때나 뭐 진화론에 대한 또는 뭐 빅뱅 이론에 대한 뭐 몇몇 강의를 들어보거나 또는 뭐 책을 읽어본 적이 있긴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제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대하여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주 극소수만이 정말 거기에 대하여서 아주 과학적인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이해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장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이론들과 진화론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가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솔직한 진화론자나 과학자 같으면 그것을 사실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론이 모든 인간에게 이해되고 납득되기 위하여서는 그 중간중간마다 가연성이나 가능성이나 어떤 가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비고비마다 발전하는 그 단계 속에서 수치적으로나 산술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물리 역학적으로나 인간이 해결되지 않는 풀 수 없는 전혀 모순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간과하고 다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이나 이런 이론을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위하고 그것을 더 수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만큼 터무니없는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난제들은 아주 작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해와 납득을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택할 뿐이지 그것이 결코 진실이거나 사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면 몇백만 년, 몇억 년, 몇십억 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성경도 거기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지구의 어떤 그 나이가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때부터 전체 역사를 우린 6천년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밝혀내는 여러 증거 자료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이 지구의 나이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은 몇 살 정도의 나이대로 보이십니까? 한 20대 중반의 건장한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아담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한 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담의 나이는 한 살입니다. 누가 보아도 아담을 볼 때 충분히 20년은 충분히 지났을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그 당시가 갓 하루 한 살 밖에 안 되는 그런 때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창조하셨을 그때가 1년 된 아주 갓 태어난 막전엔 찐빵처럼 그런 지구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볼 때 누가 보아도 이거는 몇 백만 년 지난 것 같고 몇억 년 지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종종 화석을 발견하고 그 화석 속에 있는 탄소를 측정해서 지구의 나이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완전 범죄를 꿈꾸는 어떤 그런 범죄자들을 보면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마치 아무도 거쳐가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오가나이즈하고 이렇게 가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지구를 창조하실 때 정말 어느 인간이 보아도 정말 이 지구가 그럴듯하게 정말 정말 화석도 몇 개 집어넣고 또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지층도 만들어 놓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걸 다 생각하고 지구를 만드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런 말들을 통해서 기독교나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그렇게 포장을 하고 뭐 어떻게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모든 것을 그 추구하는 것들, 이 성경을 보고 그들이 이 오류를 증명하고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 난 자로서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있는 것들만을 말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한계성을 인간이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그것이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로 들어와 있는 것이 저들에게는 더 어떻게 인정할 수가 없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성경 구절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증거를 받은 자와 증거를 받지 못하는 자의 가장 큰 경계 기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거나 애쓰시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인간 역사 속에서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성경을 비판하고 덤벼들어도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방구 대꾸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사역에만 묵묵히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성경에도 우주 생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는가, 영생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성경은 설명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선포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만큼은 무엇보다 정말 확실하고 사실인 것이죠. 그것을 인간에게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고 인간의 동의나 인정이나 수긍에 구걸할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이 성경이 가지는 성격이요,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로서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무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그 본문에도 신앙과 불신앙의 그 차이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그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거짓되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3장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기서 인쳤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전에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또는 관직에서 그 이름을 새깁니다. 뿔이나 어떤 뼈나 아니면 나무라든가 아니면 보석에다가 그 이름을 새겨서 본인이 작성한 문서에 그것을 도장을 찍듯이 찍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이것은 내가 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소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상자에 뚜껑을 덮거나 아니면 편지를 봉투를 붙이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 인을 칩니다. 그것을 인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써 이것은 누구도 그 내 허락 없이는 뜯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증언을 받은 자라면 나타나야 하는 그 분명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이 사실을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것으로 들어와 있고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로서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른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인가요? 여러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주장하다가 재판에 가게 되죠. 그래서 재판에서 부인을 하고 나오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왜 그래요? 그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는 그 사실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지금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인을 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가 우리를 위협하고 또 협박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만큼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맹신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우기는 식으로 그렇게 믿으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뚜렷한 대상도 없고 어떤 내용도 없이 막무가내로 편을 들 때 그것을 맹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맹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하여서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그가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목적하시는 그 내용이 분명하고 성경 전체 속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일치 있게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결코 맹신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맹신이 될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 맹신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가지신 그 내용들에 대하여서 무지하면 맹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그 하나님 편만 든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사실들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증거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까? 뭔가 좀 특별하고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고 좀 이해될 만한 어떤 내용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제가 전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하신 그 증언을 받은 자로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되심에 대하여서 저는 그저 이 자리에서 죽는 날까지 그 사실을 증거할 따름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신자는 이제부터는 곧 죽어도 하나님 편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으십니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나심도 하나님 옳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물위를 걸으셨다라는 것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34절에 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제한없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그 뜻을 따라서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삼위일체 되시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사실로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35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36절에 있는 내용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는 그 증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그 증언을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새우구이를 이제 다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 새우구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다른 영혼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되게 납득되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주어진 그 사실을 증거할 따름입니다. 그것을 선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선포로서 주어주셨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어떤 그 과정이 없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에 이른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 하신 대로 그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로 주어진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돌이키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하며 존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